누가복음 1장 17절부터 읽읍시다. 우리 모두 봤죠? 선구자가 필요합니다. 처음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갑자기 오셨다, 갑자기 드러나셨다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표적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선구자로서 이 주님의 백성을 준비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준비된 무리를 보길 원합니다. 아무도 그 돌아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고 언제 왔습니까? 이런 당신이 올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준비가 된 그런 백성,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비가 된 백성. 정말 주님이 돌아오실 때 준비가 예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53장에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많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냐? 언제 오시나? 누가 그를 만날 것인가? 적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새 요한을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선지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예언했지만 요한 세례 요한은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다 예언을 했지만 어떤 것을 예언했지만 대부분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놓쳤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는 놓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을 직접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함께 읽을까요? 2절부터 6절까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고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놀랍습니다. 요한이 감옥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심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고 또 그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쫓지 않고 계속해서 요한을 쫓고 섬겼습니다. 요한은 옳은 말을 했고 이 죄를 가지고 갈 양이라고 봤습니다. 요한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고 요한은 그들의 제자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함께 같은 생각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단식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뭐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하시고 좀 이따 보면은 세례 요한도 침례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뭔가가 좋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매야 걸으며 문우야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할 일에서 요한은 내가 요한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왜 감옥에 앉아 있을까요? 그게 진짜 구세주라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면은 내가 감옥에서 꺼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지 제대로 된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선 양면이 있습니다. 그 소중함과 소중한 것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한테는 돌에 부딪힘 이 되는 주님이 나한테서 하시는 것이 나한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메시아를 표징을 했지만 실제로 메시아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놓쳤습니다. 그 길을 준비를 했지만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이 길을 계속 갔습니다. 주님, 그것보다 더 서글픈 일이 있습니까? 정말 모든 선지자들이 그 세례 요한처럼 되길 원했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경고입니다. 우리가 어제랑 오늘 봤듯이 주님은 정말 금방 다시 오십니다. 우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고를 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 그리고 주님이 오셨으면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나라를 놓칠 경우에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애석한 일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정말 타락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이 무엇을 하실지 선포를 하면서 회개를 하라고 말하면서 뭐가 정의인지 말을 하면서 이런 선구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만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뒷걸음질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나중에 결국 다른 길을 가는 경우 에스겔 13장에 또 그런 예가 있습니다. 19절 그 과거가 모든 과거가 과거에 있던 것을 다 잊고 다 회개를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 에스겔은 여기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사야 에스겔 14장 죄송합니다. 14장 20절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또 그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가 옆길로 새어나가는 것도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의로우신 분이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뭐가 잘 될 때, 무슨 일이 평탄하게 될 때, 우리말로 뭐 일이 잘 풀리고 전진할 때, 뭔가 좋아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럴 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우린 정말 그때 주님이 우리를 경고하실 수 있게 그런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 그 귀가 필요합니다. 어떤 한 형제가 마누엘이 나한테 와서 난 넌 경고하고 싶어 이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상황이 주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뭐 자부라든지 뭐 잘못된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누가 딱 공식적으로 너가 잘못 널 경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정의로운 자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종 그 당사자는 그 경고를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이게 얼마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이런 요한을 통해서 받는 경고가 왜 우리 중요한지 14절에서 17절까지 아니 19절까지 아 17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묻히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특히 16절, 17절 이 뒷배경을 보면 왜 세례요한이 선구자로서 세례요한이 주님을 결국은 놓쳤는지 보여줍니다. 어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 청바지가 너무 불편하고 오래된 그런 바지가 너무 편하면은 근데 그 바지 구멍이 뚫리든지 어떤 일이 찢어지든지 하면은 마음이 좀 아프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새 청바지를 샀을 때 새 바지를 찢어가지고 그 옛 낡은 청바지에 붙이는 일은 웬만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지만 그런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옛 사람과 새 사람 옛 사람은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묻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온유한 것은 좋지만 내가 거기다가 더 좀 정의를 붙여준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옛 사람은 아주 타락했습니다. 그는 아주 사라져야 되고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뭐 더 기우고 이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뭐 말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다 사랑을 좀 더 입혀 더 주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이 드러나야 합니다.
das Ganze anschaue, das Volk Gottes.
우리가 주님 백성을 보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뭐 편해졌다든지 아니면 사랑을 얻었다든지 뭐 그런 거에 갑자기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옛사람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부흥 같은 게 일어나고 새로운 것이 보여지고 새 포도주가 쏟아지고 했을 때 새로운 빛을 얻었을 때 우리 그 역사는 어땠습니까? 그 새 성소들은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습니까? 역사를 통해 보면 새 포도주는 많은 폭발, 폭동 아닌 무슨 그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헌 부대에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루터가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자신 위에서 뭘 찾은 것이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무엇을 찾으려 했지만 그 있던 먼저 있던 그 카톨릭 교회는 그것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쫓아냈고 그 다음에 후에 말씀을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고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에 뭐가라고 적혀 있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 침례를 받기 위한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새 부대가 그것을 담보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이런 체험 저도 했습니다. 가끔 특히 믿는 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뭐 진리 주님의 진리를 말을 하면 반응에서 종종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부대인가? 이게 진정한 부대인가? 아니면 아직도 그 헌 부대가 있는지 그럼 볼 수 있고 만약에 낡은 부대가 아직도 있으면 그것은 포도주가 터지게 됩니다. 새어나오게 됩니다. 모든 그 천년 왕국에서 상과 벌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왕국 믿는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 전에 교제를 했었는데 내가 두 문장을 말했을 때 어떤 내 삶의 결정 했을 때 난 좁은 길로 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서 무슨 폭죽 같은 그런 반응이 보였습니다. 그런 이게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이것은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이상 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버려지기만 합니다. 쏟아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집에 가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보호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나를 위해서 주님, 내가 이런 낡은 가족 부대가 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부대, 새 포도주, 이게 무엇일까요? 그 뜻은 주님은 항상 새롭고 항상 생명력이 있고 생명이 거하는 있습니다. 거기에 낡은 것을 섞는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시를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오면, 주님께 올 때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항상 그 새로운 것, 항상 새로운 삶, 그런 것으로 우리를 형제 자매를 앞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 맨날 하던 것들과 반복하고 옛 모습으로 항상 반복하고 그런 것보다 항상 새롭고 생율동적이고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서는 앞니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집회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이런 걸 다 안다 생각하고 다 먼저 눈앞에 훤히 보이고 뭐 미리 결정이 되어 있고 하면은 그것은 낡은 부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새 포도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옛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우리 요약 이거 보면은 이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집에서 읽어보시고 싶은 사람은 읽어보세요. 여기 B의 3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린 종종 처음에 어땠는지 어떤 변화가 우리한테 있었는지 생각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날 너의 모습이 어떤지 이걸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좋은 것까지도 이 요한의 제자들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성스럽고 단식도 했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이런 형태들, 그런 뭐 좋은 외면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것 거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새롭게, 항상 새 포도주를 주실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있을 때만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자를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전진함과 동시에 나의 옛 부대, 내 습관대로, 관습대로 교회 생활 이런 것을 더 할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젠가 새롭게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숨겨진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부대가 터지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 옛 포도주가 되는 것, 옛 부대가 되는 것은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가 새롭고 이건 오래된 것이다. 이런 것은 뭐 목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부대가 되었을 때만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 있을 때만. 그러면 그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합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보존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진짜 옛 것에서 머물러 있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를 놓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그 준비를 시켜주시면서 또 그런 경고를 하시는 주님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좁은 길로 목적지에 다를 수 있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오심을 외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